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정말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저는 읽으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 정말 옛날에 그 선지자가 한 말이지만 정말 저에게 오늘을 살고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고 정말 여기를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22장 비록 우리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이 말씀은 좀 이 앞뒤로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내용은 이 21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어지고 있나요?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고가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경고였죠. 근데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나요? 절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없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그런 원수들도 있었고 정말 가짜 친구들, 거짓 외교를 맺고 있는 그런 거짓 친구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 대한 예언이 계속 되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묵시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이 유다 백성이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22장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다. 뭐 요 연도에 이렇게 쓰여진 것이다. 뭐 이런 상황에 쓰여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함락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그 바로 예루살렘 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주된 의견입니다. 뭐 아수르가 정말 세력을 떨치고 있었죠. 정말 주위의 그 국가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정말 예루살렘 성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긴박하고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지 못한 모습을 정말 그와 상반된 상황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당시에 아수르의 그 기록을 이제 보면 아수르가 그 아세가를 점령했다가 철수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세가라는 곳은 유다에 속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새가 점령당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주 절박한, 아주 위태로운, 불길한 그런 소식이었죠.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아수르 군대가 거기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아수르 침략군이 그곳에서 철수를 했다는 그 소식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 들렸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었을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뭐 지붕에 올라가서 소란하며 떠들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예루살렘 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바로 이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이 산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골짜기이다. 그래서 골짜기로 부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골짜기라고 부른 것은 단지 이 지형 때문에 골짜기라고 부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골짜기를 어떤 상황에 사용하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골짜기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딱 그 이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골짜기는 부정적인 이미지, 인생의 고난 그런 것을 사용할 그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 성은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보통 시온산이라고 많이 불려왔습니다.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이었나요? 북방에서 굉장히 뛰어난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 산을 보고 그 산으로 모여드는 그 시온산으로 모여드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시온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면 정말 그 열방 끝까지 땅 끝까지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골짜기라고 골짜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그 골짜기에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상황이었죠? 자신들의 성이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는,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죠. 바짝 긴장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처해야 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침략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그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온 이 고난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하는 게 이들의 원래 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옥상에 올라가서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고 있죠. 이 소란하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기쁨의 찬소리, 노래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이렇게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은 예루살렘 성이 이 상황에 맞지 않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흥분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소란하며 떠드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우리의 교만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은 이 유다 백성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침략자들이 잠시 물러가는 것을 보고, 비록 물러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저 앞에 있는 침략자들을 보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흥분하고 소란하며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선지자 이사야를 당황스럽게 했겠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일시적인 안도감에 기뻐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따끔하게 지적하고 질책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어찌함인고라고 이야기 말씀을 하시죠. 뭐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대체 왜 그래? 너 지금 네 상황을 봐. 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네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너 그러는 거 별로 적절한 행동이 아니야. 정말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 지붕에 올라간 이유가 어찌 됐든 뭐 그 위에 올라가서 앗수르 군대를 쳐다보든 뭐 퇴각하는 모습을 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모습이 있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 백성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 상황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이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그렇게 떠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로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상황을 모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환희에 찬 함성을 지르고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너네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본 현실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있죠. 한번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사야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투 를 치른 것도 아니고 그 전투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들은 성을 방어하다가 영웅같이 잡히고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우왕좌왕하다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도망가다가 적군에 잡히는 최후를 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그것을 직시하고 바르게 보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고 그 고난을 좀 비껴가 보려고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그 고난이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고난이라면 우리는 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그 슬픔을 비참하게 무너지는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는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흥청대는 흥청망청 이렇게 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이사야는 자기 백성의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너희들은 비록 그렇게 놀고 있지만 이 상황을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지만 나는 슬퍼하겠노라. 왜 이사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우리와 고난을 함께 하시고 슬퍼하시고 통곡하셨습니다. 그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딱 들으면 아 맞다 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시고 정말 이 가슴을 찢으면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만에 빠져있는 교만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덮여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벗기셨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심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눈에 그들에게 덮여있던 것을 벗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을 벗기셨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던 엄폐물인 성읍이라는 학자들도 있고 또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을 벗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그들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벗기셨습니다. 더 이상 유다를 보호해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온 나라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이 예루살렘 성은 그것을 그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유다가 벗겨져서 더 이상 스스로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뚜렷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을 바로 보게 되었고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그 직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제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셉 라이트풋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런 곤경 속으로 몰아넣으심으로써 그들을 덮고 있던 것, 즉 그들의 위선을 벗기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 그들의 위선을 그 벗겨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든 어쨌든 그들의 교만, 그들의 위선을 벗겨내시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전에는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는 어땠나요? 아,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전해, 뭐 이대로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좀 제발 눈 좀 떠라, 제대로 봐라, 아무리 경고를 해줘도 그들을 가리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고 있던 것을 벗기시자, 그들을 깨닫게 하시자, 아,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딱 요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요 몇 년 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의 모습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아, 이 정도면 건강해, 튼튼해,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튼튼한 공동체야 이렇게 위안하면서 낙관주의에 빠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단이 활개칠 때에도 에휴, 어디 저런 거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저런 거에 빠지겠어?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데 어디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교리에 어떻게 빠지겠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튼튼해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를 덮고 있던 것이 벗겨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덮인 것을 벗기시자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이 어땠나요? 벗기시기 전부터도 그들의 앞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을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가리고 있던 것을 벗기시자 이제 그들 앞에 있는 상황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병거와 병사들이 무기를 메고 있는 그 병사들이 그리고 그들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된 상태를 보게 된 것이죠. 9절입니다. 너희가 다윗 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제야 그들의 상태가 그들의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제야 다윗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벽은 갈라져서 틈이 많아졌고 구멍도 많고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시자 또 전에는 봤어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고 있던 것을 벗기시자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벽에 나 있는 성벽에 나 있는 이 틈, 구멍, 이 무너져 있는 이 성벽 그들 앞에 있는 아수르 군대가 한 것인가요? 그렇게 순식간에 짧은 기간에 아수르 군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 군대는 아직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틈이 생겼을까요? 많은 구멍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그냥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태하고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냥 인생을 향락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벽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성벽을 조사해서 수리해놓지도 않고 그냥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성벽을 수리하라고 계속해서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 대한 경고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었죠. 이런 상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오랜 시간 꾸준히 진행이 된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제 신천지의 세력이 막 커지고 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단 세력이 커지고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아 우리는 안전해.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을 봤을 때 아유 저기에 넘어가겠어? 어떻게 저기에 빠져? 저기에 들어가는 게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 앞에 그 신천지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에이 여기 누가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만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의 세력은 점점점 커져서 어느 순간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덮고 있던 교만을 벗기시자 우리 안에 무너진 곳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숙이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 들어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한 번 더 비슷한 일이 비슷한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청년 1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등부 올해부터 고등부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을 때 2018년 말에 부임을 해서 2019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부흥하면서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가 문이 닫혔죠.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잘 나왔을 때 이렇게 잘 했으니 예배 잘 드리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니 온라인도 잘 드리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잘 하겠지라고 하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1년 반 가까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교회 문이 다시 열리고 오프라인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저는 그제서야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온라인, 물론 감사하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성벽이 무너지고 있었는지 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나오게, 그 청년들을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주위의 목장의 목원들 다시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현실을 이제야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상태를 이제야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숲을 곳간으로 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 병기들을 살펴보았고, 또 아랫못에 물을 모으고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해서 그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면서 굉장히 웃겼습니다. 이 가옥을 헐어서 성벽을 보수했다는 게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그 속담처럼 그냥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헐어서 성벽을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성벽을 보수할 전혀 준비도 안 해놓고 있다가 당장 보수해야 하니 재료는 없고 그래서 집을 헐어서 이 성벽을 보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엄청 어쨌든 이게 막 바쁘게 움직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여기서 이들이 큰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보게 되었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달라져야 합니다.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한번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보수도 하고 고치고 준비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일을 옛적부터 준비하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바라보지도 않았고 그분을 공경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잘못, 첫 번째 잘못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들이 무언가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그 예루살렘을 만드신,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그분을 바라보며 일해야 하죠. 그분을 앙망하며 일해야 하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했다면 그들은 그 무너져가는 다윗성을 그렇게 방치해 두지 않았겠죠. 그 예루살렘 성은, 그 다윗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 성은 마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 성이 그렇게 방치되고 무너지는 것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떠받들었던 그 다윗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그것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도록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 그들이 요새를 구축하는 데 사용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했다는 내용들을 보면 대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눈을 뜨자 자신들의 병기를 보았고 그들의 성벽을 집을 헐어서 성벽을 고치기 시작을 했고 그저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벽을 보수하고 대책을 세웠죠.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달라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 또 그것들을 보수하고 그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또 그들이 한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뜯으리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은도다. 그들은 이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는 것, 즉 진정한 회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불러들이게 한 우리의 죄,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진실하고 낮아지게 되기 위한 그런 진실한 회개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13절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마치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살고 끝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명령하셨지만 그냥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다시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만 보수하고 끝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상황이 그들의 생각보다 절박하고 심각한 상황인데도 또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일을 마치자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가요? 이런 행동을 보고 이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여전히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비록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교만한 오만한 우리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새롭게 태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다시 하나님께로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눈을 벗기시고 우리를 덮었던 것을 벗기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앙망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 앞에 순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맡깁시다. 회개하고 그 아들을 믿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여전히 나에게서 멀어지지만 나의 사랑이 그들을 포기하지 못한다. 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상황을,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오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